에베소서 47번 메시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음.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모형과 본을 만드셨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주 예수님의 삶은 진리의 삶이었습니다. 진리는 빛의 비침입니다. 빛은 근원이고 진리는 그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의 모든 면에는 빛의 비침이 있었으며 그분의 삶은 진리의 삶, 즉 하나님 자신을 비치는 삶이었습니다. 그 진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형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형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형을 세우신 후 죽음과 부활을 거쳐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침례받았을 때 하나님은 마치 밀가루 반죽이 모형 안에 넣어지는 것처럼 모형이신 그분 안으로 우리를 넣으셨습니다. 모형 안에 넣어짐으로써 우리는 그 모형을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 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신 모형에 따라 그분에 의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들 안에서 주 예수님이 이루신 모형을 읽을 때 그 모형은 자연히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복음서들 안에 기술된 모형대로 그분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 모형의 형상에 따라 모양 지어지고 본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분을 객관적인 본으로 취하거나 그분을 닮으려고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노력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의 삶에 의해 형성된 모형 안으로 넣으시는 동시에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이 모형대로 그분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연히 그 모형의 형상으로 본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의 삶의 형태, 즉 복음서들 안에 기록된 형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삽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삶을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한 현대적인 가르침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표준을 세우신 사람이라고 거짓되게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표준에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훈련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이단적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참된 믿는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한 그 안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 이단적이고 현대주의적인 가르침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신약에 따라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때 하나님은 모형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 사람을 넣으신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생명이 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후 이 믿는 이는 그 모형에 따라 자신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의해 살수록 자연히 그 모형의 형상대로 더욱 형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에베소서 4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관한 세 가지 항목들, 즉 하나를 지킴과 머리 안으로 자람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관해 바울은 먼저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 그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행함같이 행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증거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따른 삶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행하지만 우리는 복음서들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 안에 표현된 실제 안에서 행합니다. 그분의 삶 안에서 우리는 실제, 즉 진리와 빛의 비침과 하나님의 표현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은 그러한 실제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21절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2절과 24절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형 속에 넣어졌을 때, 즉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그 옛사람이 침례로 장사되었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 부활되어 새사람 안으로 들어간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그분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침례를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음을 배웠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보통 그들에게 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생명으로 그들 속에 영접할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을 모형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후 그들은 모형에 따라 그리스도에 의해 살게 됩니다. 침례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 장사됨으로써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그러한 구절들을 천연적인 생각을 사용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그 구절들을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빛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빛이 점차 우리 위에 비칠 것이며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란 우리가 침례받았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음을 가르침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 가르침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침례의 물속에 장사되었으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것입니다. 더욱이 부활로 물에서부터 일어났을 때 새사람으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조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삶의 최고 표준을 세우셨고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표준을 향해 살아야 한다는 마귀적이고도 현대적인 가르침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림. 이전의 삶의 방식에 관해. 22절은 우리가 이전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은 그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종결되었고 벗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옛사람. 22절은 또한 옛사람이 그 괴계의 정욕을 따라 썩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나 죄 때문에 타락한 아담에 속합니다. 괴계라는 말 앞에 있는 정관사는 강조하는 것이며 괴계란 말이 인격화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괴계는 속이는 자, 마귀를 언급하며 그로부터 부패한 옛사람의 정욕들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자인 마귀의 정욕들에 따라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 생각의 공허함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안으로 옛사람은 마귀의 정욕들, 즉 괴계의 정욕들에 따라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침례로 장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침례로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새롭게 됨. 바울은 옛사람을 벗는다는 말과 새사람을 입는다는 말 사이의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사상을 삽입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성취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23절은 우리에게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될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영은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영과 연합된 믿는 이들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러한 연합된 영이 우리 생각 안으로 퍼져서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됩니다. 변화를 위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그러한 영 안에서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은 영 아래 놓여지며 정복되고 굴복됩니다. 물론 이것은 신진대사적인 변화의 과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때 연합된 영은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통제하며 생각의 영이 됩니다. 생각의 영에 의해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성취된 사실이 체험으로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음과 새사람을 입음은 성취된 사실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써 이 사실들을 체험하고 실제화해야 합니다. 이 사실들이 체험으로 실제화될 때 우리는 예수의 삶에 일치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의 삶, 즉 빛의 비침 안에 하나님의 표현 안에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실행하기 위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따른 삶을 삽니다. 새사람을 입음. 단체적임. 새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며 십자가에서 그분 안에 창조된 그분의 몸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이 아닌 단체적인 것입니다. 새사람이 두 백성들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단체적임을 입증합니다. 더욱이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은 새사람이 여러가지 다른 사람들로 된 구성체임을 계시합니다. 이 단체적인 새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 없으며 그리스도가 마누시오 마뉴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마뉴라는 말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는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이며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단체적인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가정이며 하나님의 성전, 즉 거하실 처소임을 계시하며 더 나아가 교회가 새 사람임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높은 측면입니다.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서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 즉 회중을 의미하는데 이는 교회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이로부터 사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측면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이것은 첫 번째 측면보다 높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측면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보다 한층 높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단지 믿는 이들의 모임, 하늘에 속한 시민들의 왕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만이 아닐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한 몸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최고의 측면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새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경우에 그 생명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새 사람인 경우에는 그 인격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단체적인 새 사람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 즉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 실제로 실현되게 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이 부분에 있는 사도의 겉면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24절은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없이 외적으로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내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더 나아가 새 사람은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의란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옳은 것인 한편 거룩이란 통속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분별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의는 외적인 행위들을 언급하는 반면에 거룩함은 내적인 본성을 언급합니다. 밖으로 새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의로우며 안으로는 새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새 사람의 의와 거룩함은 모두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24절에서 진리 앞에 있는 정관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괴계는 옛사람과 관련되어 사탄의 인격화인 것처럼 여기서 진리는 새 사람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인격화입니다. 이 진리는 21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의 삶 안에서 전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서 그 진리의 의와 거룩함이 항상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창조된 것은 바로 의와 하나님이 실제화되고 표현된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된 것입니다. 괴계는 마귀이며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옛사람은 마귀의 종욕들에 따른 것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헬라어를 형용사로 번역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흠정력은 참된 거룩함이라는 번역을 채택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관념은 참된 거룩함이 아니라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거룩하신 인격의 거룩함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자신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바울은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한편의 정욕들과 다른 편의 의와 거룩함 사이에 날카로운 대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배웠으며 이것은 우리가 마귀의 정욕들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은 진리이며 이 진리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생활은 진리, 즉 의와 거룩함이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그리스도를 배운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 사실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운다면 우리는 참되고 합당하며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